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설교문에도 제가 썼지만은 제가 가수로서 윤종신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윤종신 좋아하는 분 계세요? 네, 저는 윤종신 저 윤종신 좋아하는데 윤종신 노래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그 오르막길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소영자매님.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제 이러면서 시작하는 그 가사인데 그 가사가 참 듣다 보면은 아 우리 인생 같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윤종신이 내리막길이라는 그 노래를 발표했거든요. 내리막길이라는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냥 상상하시는 대로 내리막길입니다. 근데 그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내려가자 터벅터벅 완만하고 길었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리막길이라고 다 좋지 않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경사가 급하면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완만하고 좀 길더라도 내리막길 완만하고 길게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비슷한 나이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 윤종신이 그렇게 썼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느 길에 계십니까?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젊을 때와 달라서 아 이제 나는 내리막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별로 그렇게 크게 나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특별히 좋을 것도 없는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평탄한 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지루한 길이다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 가운데에도 나누어 주었지만은 여전히 사는 것이 벅차고 힘겹고 아주 가파르다고 굉장히 가파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가다가 예상치 못한 끊어진 길 때문에 혼란스럽고 당황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뭐 너무나 그냥 평범하고 그런 비유이지만은 인생을 길에다가 많이 비유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제자도도 주님을 따라 걷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뒷부분 이제 8장 그 중간 세컨 해프를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길 가운데에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길 가운데에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다툼의 이유는 누가 큰 사람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9장 33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끼리 싸운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대단한 사람이냐? 누가 괜찮은 인생이 될 것이냐라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다투고 싸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내면에 나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와 굳이 다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면에 나와 다툽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떤가?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가? 내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그것이 바로 21세기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내면의 싸움, 인생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예수께서 길을 떠나신대요. 또 다른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질문을 한 사람은요, 이 부자는 마태복음에서는 젊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 혹은 지도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부자 젊은이,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길을 떠나시는 예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로 진지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면. 여러분, 1세기 유대교에서는요, 부자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부자라면. 1세기 유대교에서. 그런데 그 사람 지금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괜찮은 인생입니다. 이미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 오늘 본문의 부자와 아마 21세기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 베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인생입니다. 예. 이 부자와 비교해보자면 흔히 괜찮은 인생이라고 해도 누가 그렇게 크게 반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묻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우리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여러분,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영원한 생명을 묻지 않는 인생은, 오늘 예수님 그렇게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묻지 않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인생은 70이요, 길어도 80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었고,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실천이 같이 따라왔다는 말입니다. 알고 최선을 다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것이 1세기 부자 청년의 모습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실히 노력하고 이만큼 살아온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충분합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알고 실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대답에 예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는 행위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대답입니다. 행위에 대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존재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서로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네. 마가복음은 서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9장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럼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예, 착한 어린아이나 뭐 그냥 좀 말 안 듣는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어린아이들의 한 가지 특징은, 공통적인 것은 바로 의존성입니다. 예, 디펜드 한다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의 노력이나 행동이나 행위처럼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며 그분께 신뢰하며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선하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을까? 그러니 그냥 우리 인생은 이기적으로 살고 평생을 선함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이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반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생,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삶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제가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러세요.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러한 것이 다 그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가족을 위해서 또 뭐 다른 것들을 위해서 내가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실만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한 가지 부족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오해는 길을 막습니다. 오해하게 되면은 그 오해는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은, 그 오해는 이런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얼마나 높은 기준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는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울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족시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무엇으로 충족되는, 채워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오해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오해가 오늘 부자 청년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떠나게 했습니다. 그는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부자 청년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그리고 이 부자 청년과 다를 바 없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너희들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 영원한 생명을 터치다운하기에, 마지막 터치다운하기에 한 가지 모자랄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의 소위 오늘 부자 청년처럼 돈, 재산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자존심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재산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부자 청년처럼 저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로 버릴 수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가 똑같은 무게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자기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반복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영원한 생명 얻기가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공화당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리퍼블리칸에 비해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까? 베이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고 바이블 벨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처음 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은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은 이제 떠나고 없어요.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떠나고 없는데 제자들이 또 묻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나 그 질문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예.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여전히 무거운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현재 진행형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진지하게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인생의 길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의 질문이어야 하고 그 사람은 교만하거나 경솔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아서 이미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대요. 교만하고 경솔합니다. 예. 왜냐하면은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여전히 베드로는 집도 있고 여전히 자기 배도, 여러분, 예수 베드로가 모든 뭐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하니까 다 진짜 버리고 따라온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서에서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나중에 돌아갈 집도 있었고 배도 있었고 가족도 남아 있었어요. 예. 오늘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가족을 버리고 형제, 자매,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라온 사람은 100배나 더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가족을 버렸더니만 그러면 100배를 주면은 아내가 100명이 됩니까? 가족이 100명이 돼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는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교만하고 경솔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진지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어요. 믿음이 쉐이킹한다, 믿음이 저글링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경솔하지 않게, 나는 정말로 제자의 길에 들어서 있는가, 올바른 인생의 길에 걸어가고 있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솔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베드로전서에서 말하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십시오. 더 이상 경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솔하고 교만하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걸어가요. 어떻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100% 싱크로 되는 것은 아마 이 땅 살아가면서 100%는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뜻입니다. 첫째였는데 꼴찌가 된 것 말고 꼴찌 같은 내가 첫째가 된 것,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생명을 얻은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꼴찌였던 나였는데 내가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이자 도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명한 교회 역사가인 앤드류 월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의 종교들을 보면은 모든 종교는 성지가 있답니다. 그렇죠? 그 성지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 도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 기독교는 그 중심이, 센터가 항상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중해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북미에서, 그리고 지금은 아프리카와 그 지구의 남반구에서 기독교의 중심은 계속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만 계속 변하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앤드류 월스는 기독교의 중심의 핵심 가치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중심이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 그 본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옵니다. 제가 늘 좋아하고 늘 사랑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 에스겔서의 성전의 생명수를 보면은 그 생명수가 성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사람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생명수가 되어서 필요한 곳으로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 중심이 항상 이동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인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생명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심이 아니라 주변을 향하는 것,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향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길에 서 있는 참 제자입니다. 그 인생의 길이 오르막길이건, 그 인생의 길이 지루하고 평탄한 길이건, 그 인생의 길이 내리막길이건, 바로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바로 그 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여러분만의 재산을 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사람, 그것을 떠나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